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설날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는 연휴도 없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었지만 어제는 5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큰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추석 때보다 이번 설 연휴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지환 기자입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4명 늘어 누적 8만 2,43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60명 많은 수치입니다.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IM 성교개발 집단 발병 여파 이후 보름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7명, 경기 181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계속 증가될 것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소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했지만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그제 400명대에 이어 어제 5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기존 바이러스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에게는 국산 치료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최근 민관 협력을 통해 영국과 남아공 변이에 모두 억제 효과가 있는 광범위한 항체 물질을 확보했다며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늘어난 데에는 영생교 승리재단 관련 추가 감염과 신규 집단 감염의 영향이 컸습니다. 경기 부천시 소재 영생교 승리재단과 관련해서 48명의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와 관련 확진자는 총 101명으로 불어났고 대구 북구에서는 사무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인근 음식점으로까지 번지면서 현재까지 총 4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정부는 내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 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밤 9시, 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 혹은 조정할지도 논의해 확정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와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설 연휴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면서 어제보다는 다소 줄어든 4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당일인 오늘 연휴 기간 중에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과 귀경이 혼재,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이 예상됩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전국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어젯밤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는 양방향 정체 없이 차들이 제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에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30분이 걸리는 곳으로 추산됐습니다. 설날인 오늘은 귀성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이번 연휴 중 최대의 정체가 예상된다고 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의 교통량이 429만 대로 어제보다 50만 대가량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이르면 오전 7시쯤 시작돼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절정에 이르고 저녁 7시가 지나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9시부터 시작돼 낮 1시부터 2시까지 가장 심하겠고 밤 10시가 지나면서 점차 풀릴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양승진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시민들은 차분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조용히 보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그런데요. 야당의 심판론에 맞선 여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4차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대책을 꺼내며 민심 잡기에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금의 보편 선별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대표입니다.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보편과 선별 동시 지급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 9일 비공개로 만나 추경 규모, 재난금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방향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공급과 규제 완화입니다. 따라서 당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다음 달 안에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5월 초 부활하는 공매도를 앞두고 추가 법안 발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일삼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송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한 배터리 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양측의 원만한 협상이 중요해졌는데요. LG는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라면서 SK를 압박했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관심은 두 회사 간 피해보상 협상 쪽에 집중됩니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심의 기간인 6개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고 두 회사 간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미국에서 SK가 물어야 할 피해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LG가 요구하는 금액인 2조 원보다 최소 2배,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ITC 판결 결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LG 측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라며 SK 측을 압박했습니다.
경쟁사는 이제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SK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을 뿐 아니라 현재 가동 직전인 조지아 공장의 문을 닫지 않으려면 폭스바겐 납품 물량에 주어진 영업금지 유예기간, 즉 2년 안에 LG와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급박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LG가 미국 외에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확대할 것을 압박한 반면 SK는 미국 대통령의 비토 외에 기댈 곳이 없어 피해 보상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CBS 뉴스 유동근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지난해 깜짝 실적을 올린 전기, 전자업계는 올해도 지난해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로 총수부재나 모바일 사업 철수 같은 악재가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심인데요. 최철 기자가 명절을 편히 보낼 수 없는 전기, 전자업계 고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전기, 전자업계는 코로나 속에서도 지난해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비대면 특수와 억눌린 수요가 폭발한 것이 이유인데 올해 역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됩니다. 우선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2, 3년 동안 반도체 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약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플래시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특수로 지난해 사상 처음 3조 원의 실적을 올린 LG전자는 올해 역시 신가정과 대형 TV 시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사별로 크고 작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미국, 일본과 함께 삼각동맹을 형성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수감은 삼성에게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LG전자는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모바일 부분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룹의 미래 사업 플랫폼 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급한 불은 껐지만 최근 불거진 성과급 논란으로 핵심 인력 유출 등이 현실화된다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CBS 뉴스 최철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또 전해졌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14일의 갓난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북에서 송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119에 생후 14일 된 아이가 침대에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 익산시 중앙로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영아의 호흡과 맥박이 잡히질 않자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생후 14일 영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신체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분유를 먹고 토하고 오줌을 싸서 때렸다는 부모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일정 부분은 인정했고요.
네. 인정을 했어요.
예, 일정 부분 인정했고 이후에 것들이 국과수에 부검을 했고 오늘 부검을 했습니다. 오전에.
경찰은 곧바로 부모인 20대 A씨 등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승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다음 달 국제학술지에 예정대로 게재될 것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논문을 철회하지 말라고 학술지 측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이번 논문은 위안부 관련 편향된 주장의 글들을 다수 참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편향된 글들, 다름 아닌 일본 정부가 거액을 들여 조직적으로 미국 사회에 유포한 문건들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위안부와 관련된 거짓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은 데 이어 이번 하버드 교수의 논문 게재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 6명이 논문 철회를 말라고 해당 학술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하버드 교지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날 국제법 경제 리뷰 측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논문이 광범위한 원자료에 근거한 탁월한 학술적 결과물이니 취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CBS가 논문 철회할 거냐고 질의하기 전에 서한을 보냈던 겁니다. 학술지가 CBS 질의 37시간 만에 철회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걸 보면 일본 측 항의를 받고 그렇게 결정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학술지 측은 CBS에 밝힌 대로 논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유감의 글을 이곳시간 오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안에선 문제의 논문에 대해 역사 세탁 행위라는 반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파문 미국 정부에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중국 정부가 콘텐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국 BBC 월드뉴스의 국내 반영을 금지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BBC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운영하는 재교육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과 성폭행이 발생해 왔다는 의혹을 보도해 왔으며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는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고 무책임한 보도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상청 연결해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것도 있죠?
네, 설날인 오늘 비나 눈 소식이 없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상태여서 현재 경기 남부와 경기 중부, 충남 북부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모습인데요. 이 초미세먼지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농도가 75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공기질이 종일 나쁠 것으로 보이니까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은 영상 1도, 부산은 8도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높은 곳이 많아서 날씨가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서울과 서울과 철원이 1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제주, 대구 15도, 부산 16도, 광주는 17도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설 연휴 기간 내내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제주도 지역으로만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일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축년 새해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